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계셔서 한마디 한마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친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일할 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도 치루어야 되고 대가도 치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는 데에 있어서 치루어야 되는 대가, 그리고 반드시 겪는 일들,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은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누림, 그런 것들이 어느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하고 월급 받고 하지만 또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도 받고 월급도 받고 뭐 그 목표를 달성한 기쁨이나 만족도 얻지만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거, 절제해야 되는 거, 또 그 훈련하고 받아야만 되는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요술쟁이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라는 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셨으니까라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 요술을 부려 주시듯이 뭐 심지도 않은데 나는 것이요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육의 힘으로서 육으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은 성령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갖고 태어난 본성, 육인 거예요.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식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깨어 경성하라고 그러지 멍하니 정신 놓고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허리띠를 동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자기를 음미하고 그 점검하라.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닌지 빛 가운데 나와라.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보고 그냥 눈 감고 니들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물론 우리를 살리시고 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친히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이요, 버려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취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가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의 육의 열심으로 우리의 어떠한 비전과 우리의 바람을 그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수단 방법 안 가려서 그것을 이루고자 애쓰는 것이 믿음도 물론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자기를 그 자천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천거해야 되겠느냐, 내가 자천해야 되겠느냐, 너희들과 나랑은 이미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너희들 예수 믿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적어도 너희들에게는 내가 우리가 너희 그 우리를 소개할 필요가 없고 우리를 추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그 바울이 지금 자기를 천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거하고 있냐면 이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갖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말씀을 받은 그 하나님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정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직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겪은 일,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것,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그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23가지인가 그런데요. 제일 먼저가 모든 일에 있어서 오래 참았다라고 그럽니다. 참는다라는 거는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옳고 그른 거다 가리고, 그리고 다 따지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게 하시는 말만 하고, 하게 하시는 행동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분명히, 시비를 가리고, 또 선악을 가리고 할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 그게 나쁜 거고 치우친 거라, 그거는, 정말 우리가 참을 필요가 없이 그것을 밝혀주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지적해서 정죄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이에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잣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죄 없는 자 돌던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어느 양날 달린 검보다도 더 예리해 가지고 영과 혼을 가른다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의롭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세상 것이 혼합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더럽고 악하고 그리고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하지도 않고 달하지도 않는다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달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혼을 가른다는 것은 성령과 우리의 혼을 가르는 거죠. 세상을 가르는 것이지, 사람 안에서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가리는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죄인은 분명히 죄인이요. 분명히 죄는 죄지만, 그거를 과연 돌던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도 용서받고, 우리도 가리움을 받고, 우리도 시습을 받고, 살고 있는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 그 여자가 가늠 현장에서 붙들린 그 상황, 그 여자가 죄를 짓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가늠이 아닌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 여자 편에 들어서 그 여자를 옹호해 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 너희들은 어떠냐예요. 이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할 때에 어떤 면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다른 사람이 전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아, 저거는 아닌데 틀렸는데라고 할때 그것을 그대로 듣고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을 옳다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틀리니까 분명히 성경하고 틀리고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자꾸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으면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기가 참 거북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그걸 가르치고 따지고 그거를 밝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교회나 성도들 간에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가치관들, 그러한 것들이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 많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 사람들하고 싸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제가 그 사람들하고 무조건 말을 맞추거나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거나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많이 마음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다너 틀렸다 틀렸다 하면은 내가 나 정말 틀렸나? 너 미쳤다 미쳤다 하면 내가 정말 이상한가?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그 말에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이 안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도 어렵고. 하나님은 안 그렇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너만 예수 믿어? 너만 성령님 있어? 너만 진리를 알아? 그 사람들이 금방 반기를 들고 금방 싸우려고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옳으니 그르니를 막 하면 그게 좋은 일인가? 성령님은 변론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영의 것은 영만이 안다. 성령이 가르쳐 주면 2000년 전의 사람이나 1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그 직분이 목사든 그냥 평신도든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해서 진리로 인도를 받고 누구든지 진리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배우고 그거를 믿고 그것을 따르면 정말 고르반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놔두고,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 유전에 매여서 그게 하나의 전통이 되고, 그것이 진리 이상의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그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뭐예요? 잘못되었답니다. 그래도 그걸 예수님이 밝혀주셔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밝혀주시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음이 은혜요.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없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언변이 좋아서 뭔가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이 다 깨닫고 잘 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똑같은 얘기도 말하는 사람의 말하는 때에 따라서 다르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역사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믿을 만해.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 저 사람은 책을 몇권 썼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맞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만 따라가고 지금 그 사람 따라가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비슷비슷하지만은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아는 과일 그거를 그 따먹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놔뒀냐? 왜 생명과일을 거기다 놨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별별 궁금증들이 많고 그러할 때 그들이 정말 그것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믿지 않는다. 그 이거를 믿을 수 없다는 거에 합리화를 시키려고 자꾸 계속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어떠한 그 근거, NHK 뉴스에서 얘기했으니까, 어떤 박사님이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써 있는 건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정말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요, 그대로 역사하심이구나 하는 거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거는 못 믿겠다고. 어떤 방송국에서 얘기했으니까, 어떤 신문에 났으니까, 어떤 책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말했으니까, 그건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인터넷에 떠도는 까십거리도, 거짓말도 지금 믿고 금방 퍼뜨리고, 금방 소문으로 정말 완전히 거짓을 진짜처럼, 그 사람들에겐 그것이 사실이든지 거짓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으면 그냥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식의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육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마땅히 알 바도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고. 목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서 다 대답해 줘야 될것 같고, 성도들의 길을 다 자기가 뭔가 인도해 줘야 되고 책임져야 될것 같고.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거는 돌보라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그러한 것이 없도록 돌봐주라는 얘기입니다. 양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큰 소리 칠수 없어요. 죽기까지 따르오리니 이제 할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 말 아니고, 네 생각 아니고, 뭐 아니고, 내 계명대로 사느냐? 내가 사랑한 대로 사랑하고, 내가 용서한 대로 용서하고, 내가 스승이면서 제자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섬기라. 그 말을 직접 다 예수님에게 들은 저기 베드로입니다. 내 계명대로 지켜 행하리라 한그 계명이 사랑이며, 예수님에게 받은 대로 하는 거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에게 그 양을 맡기신 겁니다. 누구 양을?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하고 맡기신 건 다릅니다. 돌보라고 맡기신 거지 소유권을 준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내 거다. 제가 일본에서 집을 갖고 살았는데요. 시편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땅에다 금을 거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써놓고 자기 거라 한도다. 그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라라고 하는 시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미국을 올때 저희 집을 그냥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예배처소로서 누구든지 사용하면 누구든지에게 그 집을 내주겠다. 우리가 집값은 계속 물어나가더라도 그걸 그냥 예배처소로만 거기에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처음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집을 찾는 그러한 그한 가정에 그 집을 그냥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값을 쭉 갚아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죽으면 어떠냐, 어떡하냐, 뭐 우리 하여튼 그거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또 헌품을 했는데도 교회에서도 안 받아요. 또 다른 그 우리 교회들이 속해 있는 조그만 교단 같은 거기에다 헌품을 했는데도 결국은 안 받아요. 우리 교회에 함께 같이 기도하던 그한그 자매라고 그래도 60이 가까운 그러한 자매인데 그 자매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비전이 선교사님들이나 주의 사역자들이 은퇴해가지고 그 정말 생활하면서 이제 사역에서 물러나서 생활할 때그 생활하면서 그또 계속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집을 자기가 그 세우기 원하는 걸로 젊어서부터의 꿈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연태까지 기도했고 연태까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집이니까 자기가 그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거는 정말 몇천만 엔을 줘도 살수 없는 그러한 그 기도하던 곳 예배처소로 하나님이 임재하던 곳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둘이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 그러고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허락도 없이 성도끼리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주고받았다고 너무나 화를 내시는 바람에 하여간 그 자매가 그거를 무효하자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그 자매가 그 집을 사서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참 그때 너무나 저는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이 그냥 집을 주겠다는데 왜못 받는지가 사실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집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거니까 우리를 미국으로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미국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떻게 살지 하나도 모르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그냥 얘기하시고 따르라 해서 그냥 따라 지금 가는데 내가 빈손으로 왔고 이 집도 하나님 집이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는 예배처소로 계속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 한 가지로 그냥 정말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예배처소로 하다못해 가정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써달라고 집을 내주는데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말이 안 통하네. 마음이 안 통하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상식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기도해 왔고 그게 하나님 집이고 정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장하실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지 않아도 집값을 계속 물어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심하지도 않았고 무모하다면 무모할지 모르지만 단순하다면 단순한 그냥 어린애 같은 믿음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서 저는 여태까지 살아왔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때 세상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교회 사람들도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느냐?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신기하기도 하고 또 틀렸다고도 하고 무모하다고 그러기도 하고 상식에 어긋났다라고도 합니다. 과연 우리 말씀은 진리는 상식 안에 있을까요? 우리의 방법론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바울이, 아니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회의하고 계산하고 그러한 준비함으로써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래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했어요.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역이 되도록, 그러한 삶이 되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는 일에 열심으로 오직 예수 따르는 일, 성령조차 사는 일에 전심하는 그러한 삶들이었습니다. 삶과 사역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그 평가, 또 그들이 받은 실질적인 삶에서의 그러한 고통, 그러한 것들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많이 견뎌야 된다. 억울한데도 이게 납득시켜서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 네가 나빠, 네가 비정상이야, 네가 상식 이하야, 너가 하는 게 잘못이야,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고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편에 있다면 주님이 가만 계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이 예수님에게 억울한 것이었고 매 맞고 침뱉음 받고 채찍질 자라고 조롱받을 때에 옷을 다 찢겨서 그 벌거벗길 때에 그 벌거벗긴 채에 달렸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오른뺨 맞을 때 왜 왼뺨을 내놓으라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나?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양을 돌보는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많이 견뎌야 된다. 많이 많이 참아야 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변화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은혜 받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며 오늘도 그들을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신지 그거를 알면 우리가 함부로 포기할 수 없고 함부로 정죄할 수 없고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돌던질 수 없는 거예요.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곤란하고 궁핍하고 매맞고 갇히고 정말 많은 폭동들이 일어나고 또 철야로 단식, 금식으로 기도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삶 속에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직책을 행할 때에 겪게 된 따라온 그러한 삶의 고통들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 안 받는 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목사님하고 어제 한 글쎄요 4, 5년 만인가 아주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한국에 계실 때 알았지만 또 선교사로 나가 계시다가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남편이 목회자였고 제 주위에 목사나 또 전도사나 하여튼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교사들 중에서도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선교사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양에게 관심이 있고 양에게 맞추어 주느라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양들을 위한 관계가 되고, 양들을 키우기 위한 관계가 되고, 양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일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기와 그 구원과 은혜의 기쁨, 감사, 그 넘치움이 뭔가 사그러지는 거예요. 자꾸 왜 과로한 사람처럼, 그냥 퍼주기만 한 사람처럼 자꾸 바닥이 나고 고갈이 되고 그리고 지쳐집니다. 바울을 보면요, 그게 없어요. 핍박도 받고 환난도 겪고 뭐 별별 일을 다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그 하게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순종함, 그것에 대한 그 기대가 그를 계속 열정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역의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보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느냐,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내가 실격자가 되었느냐 아니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한 판이 아니냐, 그한 가지에 그는 늘빛 가운데 거했고 하나님의 그 잣대 위에 자기 스스로 올라가서 자기가 제물되어서 산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 사역이 아니었어요. 자기 일, 자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만이 기쁘신 그러한 삶을 살기에 그가 전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언제든지 나는 죽고를 그가 잊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하면서 살은 거예요. 복음이 고난과 함께 가는 것처럼 성령을 좇아 사는 것은 자기 부인과 더불어서 갑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합한 자요? 세상에 합해서 살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요. 그래도 좀 경건하게 살고, 솔직 정직하게 살고, 좀 의롭게 살고, 좀 착하게 살고, 좀 사랑하게 살고, 조금 더 나은 인격으로 산다라고 얘기해 줄지 몰라요. 경건하게 산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거는 나 칭찬받고 나 역임받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 높아지느냐, 예수님 나타나느냐, 그거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분이 그 가신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뜻대로 되어지다가 예수님의 자원함이었습니다. 억지로 질질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금 내가 굴복하여 그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고백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여긴다라고 얘기해. 내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자기 심장이 된 것이 오히려 은혜고 축복인 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사랑 없는 내가 자기 자신도 사랑 못하고, 조금만 이래도 인내하지 못하고, 조금만 그 억울함에도 빨끈빨끈하던 그런 자기가 남을 정죄하고 그 불의에 대해서는 불같이 그 사람들은 죽어마땅해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이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하듯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가 몇십 년 지금 예수 믿었으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인일 것 같아요. 스스로 좀 설만한 괜찮은 사람 같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는 그 사람한테 뭐 잘못한 거 없고 그 사람한테 돌맞을 일이 없다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아무 자격 없는 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세상에서 미움받고 시름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별별 일을 다 겪어서 정말 옥에 갇히고 그리고 매맞고 헐벗고 그냥 방황하듯이 어디를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내 삶의 뿌리가 이 땅에 없는 그러한 나그네 길을 사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그 받은 은사, 받은 그 신령한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수 없는 것. 내가 공부하거나 노력하거나 어떤 값을 치러서도 살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너는 내 거다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감화감동하시고 그리고 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은혜. 다시 말하면 그 직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키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뭐를 하라고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키우시고 연단하시며 다루시면서 또 일을 할수 있도록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택하심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심에 필요한 은사는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을 부리는데 보장도 안 하고, 할수 있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또할수 없는 것을 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할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는데, 걸을 수 없는 애에게 걸어라, 걸어라 하는 거 아닌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할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수 없으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를 믿으면 우리는 순종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한 일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스트레스로 얘기한다면 말씀 전하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인 내가 나를 비우는 일, 나를 부인하는 일을 생각 속에서, 삶 자체 속에서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는 그냥 하시옵소서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전순간까지 삶 자체 속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앵무새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무슨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는 거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가 하셔야지만 말씀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듣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듣게 하시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것도 또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거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뭔가, 그것 때문에 반응이 안 좋다고 해서, 그것 갖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민하거나, 그것에 좌우된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정말 온전한 통로로서의 그 자세가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것이요. 배척하는 사람은 배척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이 말이 하늘에서 왔는지 아닌지, 내게서 온 건지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다.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의 말, 내 말을 듣는 자는 너희들의 말도 들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요, 그 예수님의 말하고 내가 지금 전하는 말하고가 같아야 되는 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장 생각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하려 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언제든지 두렵고 떨렸다. 저는 정말 사람들이 말씀대로 그 좋으신 분, 그 살아계신 분, 정말 그 굉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정말 행복하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전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간다든지 뭐 어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춘다든지 또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없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훨씬 더그 유혹받지 않는다 그럴까?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인간은 사람의 평가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들이 참 어렵겠다. 어느 목사님이 여기 기도하는 집에 와서 엉엉 울면서 자기가 너무나 심적으로 고갈되고 갈등이 되고 어려운 때에도 시간이 되면 설교를 해야 되고 그거를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되고 그게 너무나 거짓스럽고 너무나 그것이 고통이라 그러면서 막 우실 때참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지금은 아무 내가 할 수가 없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솔직히 성도들한테 자기를 오픈할 수가 없고 말씀을 전하는 그냥 기계처럼 틀으면 나오고 그거를 해야만 되는 책임감과 의무감과 뭐 그런 거를 갖고 요새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많은 그 다른 데서의 공급도 받고 또 목사님들도 안식년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공부하고 뭐를 할수 있도록 다른 경험을 할수 있도록도 하지만 보통 조그만 교회의 그 목사님들은 성도들하고의 그 어떤 감정 대립이나 그 말의 대립 그런 속에서 계속 시달리는 분은 계속 그 속에서 시달리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그 자매가 목사님 딸인데, 그 아버지가 목회를 쭉 하면서 교회를 쫓겨다니고 성도들에게 가서 빌고 뭐 하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 보면서 자랐어요. 엄마 아버지가 노상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 괴롭히는 사람 누구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자기 원수는 철치 멤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나 또 그것도 기가 막힌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성령으로 하게 하셔서 하는 거지. 시간 돼서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그러한 일이 돼버린다면 사실은 듣기 원하는 그 앉아 있는 회중들이 관심 있고 그들이 요구하는 말을 자꾸 해야만 할것 같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면은 모르는데 늘 목회하면서 같이 있으면 그 사람들 뻔히 알잖아요. 자기를 싫어하는 거,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알고, 또 자기를 칭찬하는 것도 알고, 여러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의 지금 관심거리가 뭔지. 저희 오빠가, 경상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거기가 그 마을 전체가 그 포도 농사를 했어요. 그래, 포도즙을 만들고 그러는데, 포도 딸 그럴 때면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농사일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포도 농사고 돈이고 생활인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죄가, 이런 얘기들이 그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도, 목사님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 하는 거지, 우리가 정말 그들을 책임지는 일은 사실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바울이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런 모든 그 삶과 사역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고 있다. 그것을 나는 갖고 있다. 그것을 누리고 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 무기여, 그 자리여, 그 길이다라고 그러한 자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육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속이는 사람 같고 뻥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저보고도 많이 구름 위에서 사는 얘기 하지 마라. 이슬 따먹고 사냐? 구름 따먹고 사냐? 이 세상에 사는데 돈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 사는데 이게 필요한데, 저게 필요한데. 근데 그게 없는데 살아온 게 저의 삶의 증거, 가진 증거입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살았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게 하심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지. 돈 벌라고 안한 것뿐이지요. 나 먹고 사는 거 위해서 뭐를 수고하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의 하게 하심에 민감하게 그것에 그 순종하면서 사는 것에는 진짜 머리 박고 온 거예요. 제가 잘해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삶의 길로, 그것이 내 삶에 마땅한 자리로서 그렇게 그냥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 생각이 흔들리고, 그 생각이, 그 뭔가 혼돈이 오고 할 때마다도 그냥 선택에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게 하시는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답하면서 온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에 제가 조건도 없었고, 그것이 상관도 없었어요. 때도 그분이 갖고 있지,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안 하면서 온 겁니다. 근데 하여튼 살아왔어요. 바울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물론 유명해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 예수님은요, 사람을 모으기 위한 일을 안 했어요. 저는 왜 교회에서 사람을 모으기 위한 일을 하는가가 이해가 사실은 좀안 갑니다. 제가 남편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예수님 외에는 목회에 미끼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어떠한 미끼를 갖고, 어떠한 조직의 휘황찬란한가, 어떠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갖고 사람들을 끄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들의 그러한 그 필요에 채워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들의 그러한 문제에 정말 해결을 해주고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미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포인트는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를 사람들이 관심 가져서 그거 준다면은 다 모여요. 그거 준다면은 좋아해요. 나병 고쳐주고, 나 먹을 거 주고, 나 외롭지 않게 해주고, 내 삶을 보장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앉아서 자꾸 다고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거 주면은 사랑이고, 그거 주면 자비고, 그거 주면은 은혜고, 그거 주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요. 자기를 버리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부자 돼서 우리가 기분 좋게 잘 사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주려면 세상에 착한 사람도 줄수 있고요. 세상에 많은 것 가진 사람들도 줄수 있어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들의 필요, 형제들이 굶고 형제들이 배고프고 헐벗는데 모른 척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 나눔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 옆에 찾아오신 분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 있는 곳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눈길을 주고 마음이 주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섬기는 사람들도 같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다 겪는 것이요. 이거를 다 언젠가는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남편이 몇십 년 동안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정말 자기 삶의 모든 걸 거기다 다 바쳐왔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들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했어요.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하였는지 아니었는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성령께서 많은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들어서 자기 몸 하나도 가눌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꾼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몇십 년을 수고했는데 왜 그렇게 병들게 두고 왜 그렇게 차라리 금방 데리고 가시든지 하지 그러냐. 우리 남편의 소원은 순교하는 거였는데 순교가 아니라 지금 병들어서 낫지도 않는 그러한 불치병 속에서 매일매일 근육이 굳어가고 그러한 정말 삶에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속에 있어요. 근데 참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마음에 믿음을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소망인 것을 계속 새겨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역한 일꾼들의 그 대가라는 것, 그것이 비단 이불에서 평안하게 사람들의 사랑받으면서 죽는 것도 아니요. 또 사람들의 칭찬과 역임을 받으면서 소위 하는 성공했다, 아, 훌륭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죽어도 살리라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받은 축복이요, 은혜라 생각합니다. 일을 해서 일꾼이 사실은 아니에요. 일꾼이니까 일꾼이고 자녀니까 자녀인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 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도 이 일은 주님이 하시지만 우린 기뻐하고 감사할 일은 우리가 복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주님 계시니까 주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비천하고 오늘도 죄인 중에 계신데 나를 받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잔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같이 예수님 모시고서 잔치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삶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삶에는 힘들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것은 잔치입니다. 한국에서 그 박우영 장로님 이제 전신마비로 지금 30년을 그렇게 계시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실 때 제가 한국에 마침 나가 있어서 주일마다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교회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족들과 저와 이어진 지체들이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 상황을 보면 드릴 말씀이 없어요. 위로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노상 정말 기뻐하고 잔치한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 문을 열어줘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그러한 그분들, 또 하나님, 처음에는, 아니, 그 교회에 몇만 명이 있는데, 거기 권사님인데, 거기 장로님인데, 어떻게 아무도 그분들을 교회 갈수 있도록, 아니면 집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질 않나. 그래, 교회 얘기도 해보고 했지만, 아, 태평양 건너서 내가 한국에 온거 하나님이 그분들과 더불어 예배 드리라고 오히려 나에게 축복하신 거다고 생각하고 이제 같이 지내는 동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지금 눈앞에 있는 겪는 거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셨다 얘기입니다. 능력 받을 때에도, 고난 받을 때에도, 핍박 받을 때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잔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그것이 일꾼들이 일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발한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평강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가난이나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무엇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거 없는 거 영적인 거뭐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금 바울이 자기를 추천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성령님이 계시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받은 증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받을 겪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나 요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그리고 또 가진 그 능력과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 또 그러한 삶, 그러한 사역, 그러한 열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